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설교를 하려면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오늘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신뢰를 예시하려고 합니다. 이제 메시지 자체의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거는 보아스처럼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 물질에 묶여 살지 말고 사라질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마라.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곳간에다가 너의 보화를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생활 습관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고쳐야 한다는 그 교훈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헤아리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물이 헤아리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죠. 예수님이 이제 산상설교 때 주셨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 때에 모였던 그 무리들이죠. 근데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학정을 받고 있었고 또 갈릴리라는 그 외진 곳, 그 힘든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예루살렘의 부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가난하고 돈 없고 뭐 질병 많고 어려움 속에서 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줘라.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 뭐 이러니까 뭐 땅에 전혀 보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말을 좀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해당되는 말씀이냐 이거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물을 내가 얼마나 쌓아두고 있다 혹은 쌓았는가 하는 것에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과연 나의 보물이 얼마나 쌓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 자체가 보물인데 뭐 그 뭐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자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뒤집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면은 칭찬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칭찬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신자라고 해서 누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죠. 칭찬을 듣는다고 해도 거기에는 레벨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 무익한 종에게는 이런 칭찬을 하실 리가 없고 오히려 형벌을 하시죠.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상의 자비를 베풀었어요. 율법이 할 것 같으면 이삭을 다 베지 않고, 그죠? 모퉁이는 이렇게 남겨두지, 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삭의 그, 단에서 엑스트라를 뽑아서 그 뭉치를 떨어뜨리라고까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율법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던 그런 시대에, 또 더군다나 그 살벌한 사사 시대에, 이런 신약적인 삶은 보기 드문 것이 없고 예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넘어가야 하는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보아스의 그런 신약적 삶은 정상이라 해야 됩니다. 보아스를 우리 자신에게 비춰본다면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자주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신약적 사랑에 가까이 가 있는가, 또 성경에 나오는 좀 모델들과 비교할 때 나는 어느 정도로 가까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 묵상의 한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추수밭을 모퉁이까지 아주 싹싹 잘라비진 않습니까? 떨어지는 곡식금 몇 가닥 아까워서 말끔히 거두진 않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진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지기직의 중요한 요소죠.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보아스는 자신의 그 이삭을 다 거두지 않음으로써 복을 받았어요. 내가 남김없이 다 거둬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싹싹 그냥 끌어모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갚아줄 그런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후하게 갚으셔야겠는데 후하게 갚으실 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다 걷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아무런 상이 없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아프리카의 그 빈민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학생들이 이렇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다 점심을 제공했는데 그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빵 딱 요만한 거 주먹만한 거 딱 한 개 그거하고 물 한 잔이에요. 그렇게만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에 들어갈 점심 비용을 선교 아프리카 자선으로 보냈습니다. 매달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불편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우리 매일 성경 내는 그 성수 유니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창기 때죠. 그때 이제 실행위원들이 있어서 이제 일을 했는데 회의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했냐면 끝난 다음에 아주 제일 싼 그 메뉴 중에 제일 싼 게 국밥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국밥을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각자가 자기 점심값으로 식대로, 점심 식대로 평소에 쓰는 그 돈만큼을 일종의 회비로 내놨어요. 예, 또 그 당시에 그, 성소위원회 그 총무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강사로 많이 불려다녔어요. 전국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겠죠? 예. 근데 그 강사료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두 다 성소위원회에 입금시켰어요. 자기가 개인으로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예, 그런 말을 다른 사람께 하면, 다른 강사들한테 하면 다 놀래요. 이분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호주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강사료 봉투를 드렸더니 즉석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보시네. 그 준 사람은 좀 상당히 당황했어요. 당황했겠죠, 물론. 근데 진짜 당황하게 만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 헤아려보더니 일부를 돌려주대요. 너무 많다고. 그래서 비행기표에 해당하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금을 받았어요. 그런 강사 만나본 일 있어요? 그분이 뭐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성성인 총무 월급 아주 쥐꼬리만 했어요. 예. 우리가 다 거두지 않고 떨어뜨리는 이삭들이 하늘 창고에 보물로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뜨리는 그 이삭들을 하나님께서 모셔서 여러 배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그 후한 가슴에 오벳을 안겨주셨죠. 오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아스의 그 이삭 모든 거 뭐 떼서 뭉치러 버린 거 그거 맨 만배보다 더 귀한 선물이죠. 하나님은 후히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 때 1대1의 보상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기계적인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닙니까? 네가 100원 냈으니, 100원 냈으니까 내가 거기 공 하나 더 붙여서 주마. 이런 건 아니라 그죠.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보상이 따르거나 뭐 없던 애기가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아스의 스토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자비와 사랑과 온전과 배려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도 자신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한 선행은 하늘 곳간에 보물로 쌓이고 나중에 언젠가 좋은 상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례식을 조회장으로 해줄 만큼 동망이 있고 존경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장례식 때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 장로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모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이분은 시골 교회 이제 교회 없고 그런데 자비로 교회를 지어주시기도 하고 해외에 뭐 이렇게 후진 그런 데 가서 뭐 신학교 건물도 지으시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낡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 제가 거기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잘 알죠. 본인이 건축가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허화술은 좋은 그런 주택을 짓고 살 수 있었어요. 아주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사업이 막 잘못되는 바람에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이제 중병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어려운 때 재물로 갚아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자선을 행할 수 있는 시기에 돈을 많이 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끝나니까 무일푼으로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이분이 믿음을 지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선양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돈만 많았던 것이 아니고 성품도 인자하고 남을 깊이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로님 부부가 그 권사님하고 이제 LA에 와서 저희 부부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자기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그 서재가 있는 집을 하나 지어주는 거라요. 제가 뭐 서재할 만한 방도 없는 그런 뭐 렌트 뭐 원룸짜리 뭐 이런 데 맨날 돌아다니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우선 돈을 송금하기 시작할 테니까 통장 번호를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장로님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이 사용했어요. 몇 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그 권사님한테, 부인한테, 그 이 목사 책 한 권이라도 낼 수 있는 헌금을 하라고. 그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그 말씀 하실 때. 그 고통받고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권사님은 그로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그 일을 행하시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굉장히 신비하게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의 뿌린 이삭의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제는 이삭을 뿌리는 그런 삶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게 아무리 넓고 풍요한 추수밭이 있어도 내 밭에서 이삭과 곡식다발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겨지지 않으면 그 흉한 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재물 사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물을 내려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 우리 옛말도 있지만 공수래 공수거. 물질의 욕심으로 인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날 상당수의 우리나라 교회가 이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재물을 잔뜩 모아놓고서 나누지 않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봉변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소유했던 밭의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들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뭐 대형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뭐 크고 우람하고 뭐 화려한 그런 교회당이라든지 뭐 많은 교인수라든지 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체 감동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마치 그러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교회를 한다고 야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우리들의 밭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출을 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예요. 우리들의 내배를 채우고 자기 재산만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수확을 했다고 자랑하고 그러면은 그 굉장히 부끄러운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밭에 우리들의 룻을 위해서 이삭을 뿌리고 뱃단을 남겨두었다면 아름다운 소출을 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그 에딘바라가 이제 수도인데 제가 거기서 조금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내가 있을 때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신데요. 거기 어떤 분이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는 여기 왔으니까 그분을 좀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감사하고 꼭 만나야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분이 그 B&B에서 아주 쬐끄만 방에 이렇게 혼자 누워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셔. 근데 그 B&B의 여주인이 그 크리스천인데 그 할아버지를 무료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더니 방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어지러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맨 종이들이 그렇게 많아. 바닥에 막 이렇게 쌓여서 여기저기. 담요 덮고 또 누워 계시면 그 위에 뭐 잔뜩 이렇게 종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그 옆에 겨우 이렇게 앉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각 곳에서, 각 나라에서 오는 기도 편지예요. 그 주인께서 매일이 오면은 그것을 그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위에다 올려놔.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기도하시고 본 거는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리시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신가.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제 나중에 그 종이를 다 걷어가요. 떨어진 것들은. 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얼마나 인자하고 그 자유롭게 보이는지 얼마나 평화롭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어요. 네, 지금도 그 장면과 그 시간과 그때의 말씀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분이 옛날에 만주까지 의료 선교를 갔더라고요.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의사예요,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어느 날 제가 에딘바라 그 시내에 아주 고급 주택가가 있는데 거기 어떤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갔더니 이제 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보니까 책꽂이에 이제 책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저는 뭐 책꽂이 책인데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책 좀 빌려볼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이 집에 있는 것은 뭐 다 뭐 사용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없대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 싶어서 그걸 내가 물었어요. 어째서 그러냐고. 그 주인이 그 집을 복음사에게 사용하라고 내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나가버렸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제가 만났던 그 의사 할아버지야. 에딘바라 대학에 상당히 유명한 물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이 집은 굉장히 좋은 석조 건물인데 이 집은 복음사역자나 해외에서 선교 여행하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집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집에서 여러 해 동안 그야말로 무료로 살았어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좋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성년이 되도록 길렀으면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에요. 자식들은 부모 돈을 바라지 말고 살아야 되고, 부모들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그런 것을 자주 보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삶의 연장이에요. 유럽의 교인들을 보면 대체로 복음사역과 관련된 뭐 기관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줘요. 영국의 예를 든다면은 그 크리스천들의 그 숫자와 교회 수가 격감을 했어요.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선교단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그런 선교단체에다가 기증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와 친척들에게도 물론 주는 일이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은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식이 뭐 직장도 있고 뭐 먹고 살만 하면은 뭐 유산을 줄 생각하지를 않아요. 기껏해야 그냥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또 집에서 정든 물품들 그런 거 하나씩 나눠주는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 않았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뭐 교인들도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야 뭐 더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교인들은 반드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붙잡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나누면 훨씬 자유함을 느껴요. 물질에 그 종속된 노예에서 내가 풀려나는 길은 자꾸만 나누는 것입니다. 떼어주는 것입니다. 이사를 자꾸 뿌리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인색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유가 있어도 잘 나눌 수가 없어요. 없을 때 조금씩 떼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심수해야 할 줄 압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 받아야지 뭐 내가 지금 이 처지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으면 아마 화가 나서 그러겠지.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유가 적은 분들이 나누는 일에 인정이 더 많고 더 후회해요. 그리고 더 오래 갑니다. 제가 이 양들의 식탁이라는 월간 강의지를 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따져보니까 한 14년 정도 되더라고요. 순전히 자원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헌금하시는 분들은 가난한 독자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의 말씀 더 사모하고 그분들이 자신의 작은 이삭들을 더 자주 뿌려요. 한국에 호네라들을 돕는 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대표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모금을 하는데 디트로이트에 후원자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갔더니 이제 그 두 중년 여자분들인데 자매들하고 서로 이렇게 형제예요. 근데 이분들이 자동차 그 타이어 재생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에요. 제가 그 공장에 같이 가봤어요. 그 타이어 막 타는 냄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무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아주 큰 기계를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서 타이어를 끼워 넣고 막 앞집기로 누르고 막 그냥 아주 중노동이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조그마한 집에서 살았어요. 화장실에 곳곳에 성경 말씀이 붙어있어요. 곳곳에. 이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국의 혼혈아들을 위해서 매달 여러 해 동안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어떠냐면 우리는 이제 감정, 기분에 따라서 뭘 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아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는 헌금 전혀 오래가지 않죠. 동정심도 있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참 사랑에 내 마음과 정신이 거듭나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알고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지신 것을 다 뿌리고 빈손으로 떠나셨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하늘 아버지 우편 보좌에 좌정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이 굶주리셨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받은 것을 다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은 원래 가난하셨고, 가진 거 없고, 원래 가난하지 않,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모으셨다면 얼마든지 큰 대부호가 되실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헌금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헌금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 다 가서 사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때 시대들도 돈이 있는 사람인데, 아, 자기 죽을 병이 나왔다면 헌금 안 하겠어요? 예, 물건이 들어왔죠. 그렇지만 다 쓰고 가셨죠. 다 뿌리고 가셨어요. 보아스는 자신의 재물로 하나님을 감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재물이 자비와 사랑과 배려로 그 이삭들이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보답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무도 경건하고 너무도 착하고 너무도 믿음이 좋은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추수밭을 선행으로 꾸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행으로 갚아주시면 물론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죠. 예.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담기지 않은 그런 일체의 종교 활동을 하면 하나님 아주 싫어하세요. 선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선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의도를 품고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도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어요. 근데 선행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만 꼭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친절한 말 한마디, 남물에게 올리는 골방에서의 기도, 한 줄의 격려의 메시지, 동정어린 카드 한 장이 선행입니다. 제가 살았던 영국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화가가 있었어요. 그의 그 화실에 제가 자주 들리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고 담소하면서 좋은 친구로 지냈어요. 근데 이제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일찍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에게 쓸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몇 줄 적어서 위로의 카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나에게 답을 하기를 자기가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받은 그 모든 카드와 편지와 위로의 말 가운데서 가장 격려가 되는 말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훈훈해졌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돈보다 더 큰 위력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작은 이삭들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저 전화 한 통, 침묵에 허그 한 번이 그냥 포옹 한번 해주는 것이 고통받는 이웃에게 돈보다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폐암 말기에 가서 굉장히 고통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을 적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이제 내가 이제 떠나기 전에 허그를 하니까 자기가 내 어깨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요. 근데 그게 거친 숨을 몰아쓰면서 흑흑 하는데 이것이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 병든 그 자매의 고통의 이야기들을 늘 들으면서 안타까워하고 동정하고 기도하고 뭐 그랬었죠. 그 자매가 나와 마지막 허그를 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동안에 가졌던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 자매를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서 얘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전화도 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한 때인데 뭐 병원을 수없이 들락거렸죠. 뭐 테스트 맨날 받고 뭐 그 고통받는 거 말할 수 없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입원한 케이스인데 그때 이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몇 마디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전화를 끊고 부엌에서 꼭 실성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서서 막 그냥 내가 볼 때 꼭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예. 며칠 후에 그 자매가 이제 소천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매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영적 감동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그런 식으로 갚아주십니다. 보아스가 처음에 누대께 보인 친절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자기 밭에서 이삭 짓는 것을 허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꾼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뭉치해서 뽑아서 던지라고 했죠.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뭐 쌀까만을 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돈을 준 것도 아니죠. 그러나 보아스는 누대께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나누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셨어요? 보아스가 누대께 축복한 그 내용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그 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보아스는 젊은 뭐 여자가 탐나가지고 의도적으로 친절 베푼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자연스럽게 몸에 젖은 선행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보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갚는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들린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뭐 빚을 져서가 아니죠. 마치 주님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에게 감사하시죠. 상한 건 하나님의 감사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뭐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전한 일을 하면은 뭐 좋은 거 사주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까?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선행을 담는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 ESV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ill exult over you with loud singing.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고 너를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노래하신다는 겁니다. 찬송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찬송 그러면 우리가 아 그건 우리하고 천사들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 아니죠. 하나님이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노래하세요. 기쁨을 가누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이삭을 뿌리는 우리들의 선행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들 때문에. 산상공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그들 인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노래하실 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미하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진노하신 분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물론 진노도 하시고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 무섭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의 작은 선행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그것을 인해서 함께 춤을 추시는 분이에요. 누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크게 기쁘게 하고 큰 목소리로 노래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작은 이삭을 뿌리고 나의 볕단을 후히 던지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상공원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빛나도록 내가 가진 것을 뿌리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